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께서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유대주의자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성전과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고 그렇게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스데반은 이제 본절에서 성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전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편견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의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의 개념을 통해서도 절대로 제한되지 않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절대로 손상될 수 없다는 진리를 스데반 집사는 힘주어서 유대주의자들에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 유대주의를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이탈한 캐톨릭을 비롯해서 모든 이단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무지하고 몽매함들이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연구한 결과는 그들의 영적인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성전에 대한 무지, 예배에 대한 무지, 그 총체적인 무지는 결국 신앙의 그릇된 신앙의 이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성경적 교리적 지식. 교회란 무엇이냐? 올바른 교회관, 올바른 예배관.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신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지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이 타락한 교회의 심각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전의 기원을 광야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44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께서 그가 보았던 양식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것 같이 그 증거의 장막이 광야에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계속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증거의 장막. 증거의 장막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지성소를 이루고 있었던 광야에 세워졌었던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다른 예로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진행하는 동안에 그들은 비로소 이제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해서 광야이긴 했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죠. 그들은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임시 거처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세울 때 임의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장막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막의 아주 세부적인 설계 도면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대로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 여정 속에 계속 성막은 접었다 펼쳤다 접었다 펼쳤다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성막의 형태는 그 규격과 그 형태대로 항상 그 성막이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성막은 초라한 이동용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그 성막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그 성막에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본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그 형식대로 그 모양대로 그렇게 만들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그 누구도 임의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의 설계나 그 성막에 쓰여지는 거룩한 기구들을 제작하는 일을 누구도 임의로 할 수 없었다. 예.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있던 그 등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해머로 그걸 두드려서 만들려고 어떻게 만드는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임의로 자기들의 편리에 의해서 혹은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디자인대로 절대로 성막에 어떤 것도 그렇게 만들 수 없었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만들고 이건 이렇게 만들고 이건 이 규격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막을 밝히는 등대를 제작하는 일이나 그 등대에 쓰일 기름을 짜내는 일이나 어떤 과정,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 모든 것들이 제작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의 디자인, 불을 관리하는 법, 구체적인 짐승들과 그 짐승들 어떤 부위를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지, 곡식을 재료로 하는 제사법, 속죄일의 규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 등등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엄히 지정하시고 지정한 그대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예배는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처럼 개혁가들이 종교 교회 개혁가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성경을 기반한 이 구체적인 근거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딱딱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할 것 같으면 더 멋있고 세련되게 더 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더 첨단의 음악 장르를 가지고 와서 마음대로 우리가 부르고 싶은 곡조에 따라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신바람 나게 우리가 흥겹고 우리에게 즐겁고 재밌고 감동적이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변질시킬 수 없는 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이 임의로 이것을 변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과 교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수도 없이 제가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린 바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도 인간에 의해서 구원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졌음을 이 성막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도 작은 것 하나까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었듯이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오묘하신 구속의 역사도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조금 더 거기에 참여하거나 우리의 어떤 생각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도되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임을 성경은 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것을 예표하고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도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경의 정신과 올바른 원리에 입각해야 합니다. 뭐든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뭐든지 안 하는 것보단 뭐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것이 얼마나 인간들의 사악한 생각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진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자들이라야 참된 성도이고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계명을 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저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인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에 적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이 원칙을 분명하게 지켜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에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교회의 영적인 거룩과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을 여기 단 한 사람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된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45절에 그것을 또한 우리의 조상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차례로 받아 이끌고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의 얼굴로부터 쫓아내셨던 이방인들의 소유를 취할 때 다윗의 날들까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 성막을 통한 하나님을 예배함은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사실을 스데반이 밝히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마지막 자기 육신이 마지막 장막이 되어서 속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까지 성막에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속죄의 방식은 성막을 통해서 계속 계승되어 왔다고 스데반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계속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의 제사가 드려졌다. 그러니까 성막의 제도는 여호수아에서부터 다윗까지 400년이나 지속이 됐던 것입니다. 마침내 성막의 제도가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성전의 제도로 마침내 바뀌게 된 것을 스데반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가 야곱의 집에 장막을 발견하도록 간청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최초의 인물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가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는 그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큰 고마움을 입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죠? 그 고마움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보온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 구속의 은혜가 첫 번째겠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보답할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다. 아무런 생각이 없다.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쁘시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옥합을 깬 여인처럼 나 같은 이 죄 많은 여인을 사랑해 주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구주로 찾아와 주신 그분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이 받은 사랑을 표현할까?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이가 없었지만 마리아는 옥합을 깨지 않았습니까? 시키는 거죠. 받은 은혜와 그 기쁨과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그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일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런 속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목사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무개 성도님 이 일을 좀 감당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이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때 겸손으로 한 번쯤은 사양하시더라도 목사님 예,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수용하셔서 순종하시면서 어떤 그 일을 순종해서 감당하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은혜가 시킨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사코 손을 내주면서 자기는 하기 싫다고, 안 한다고.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과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의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이 작은 것 하나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그거는 그렇게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손을 내주면서 하기 싫다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그물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결과 중에 하나예요. 은혜를 받으면 충만한 기쁨이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감사가 넘치지만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주신 은혜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삶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파도는 하나님을 향해 나를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명을 감당할 열정을 불어넣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 대한 참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중에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과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맞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의 희망과는 반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나요?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다윗은 하나님이 받은 큰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고맙구나 그래야지 네가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자기의 왕궁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자 했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특심한 사랑을 충성심을 가졌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하고자 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던 그 일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느냐? 은혜 받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복잡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임의로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열정도 주셨고 뚜렷한 목표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를 말리지 마셔야죠 하나님. 네? 제가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는 분명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열정을 허락하고 사명을 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자신의 충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안 된다. 내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맡길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결국 성전 건축의 위협을 달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자신의 결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실망했나요? 아니,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일을 맡기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제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력이 있고 눈이 어두워지지도 않았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나안 땅을 굽어보고 있는 느부산에서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입성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이 코앞인데 지축인데 그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리더십을 이양해야만 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아름다운 결말은 내가 내리지 않아도 좋은 겁니다. 우리는 내 때의 열매를 결실을 봐야 된다고 욕심을 부립니다. 내가 이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고 싶어합니다. 당대에 모든 것을 이루고 계획을 다 세우고 밀어붙이고 내가 이걸 다 할 거다.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게 뭐 좀 남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운하고. 근데 그것도 욕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게 내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뭘 해야 되고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은 많이 있어도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뭐가 떠오르는 게 있어도 떠오르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죠. 근데 제가 할 수 없는 일 같으면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죠. 괜히 혼물을 켜고 저걸 내가 해야 돼. 내가 죽기 전에 일을 해야 된다. 누가 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내 욕심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제가 할 수 없는, 저에게 허락하신 일이 아닌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는 저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 싶을 뿐입니다. 제게 허락하신 일만을 감당하고 저는 제 시대를 마감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무리한 욕심을 갖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욕심을 갖게 되는 순간 본질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원칙을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 131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복을 바랄지어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틀림없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은혜,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저지를 떼서 더 이상 엄마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떼를 쓰는 아이가 아니라, 막 울고불고 막 땡깡을 부리는 아이가 아니라 젖을 뗐기 때문에 평온한 아이처럼 그냥 그저 엄마의 품으로 만족하는, 엄마의 품에 매달려서 젖을 내놓으라고 울어제끼는 아이가 아니라 젖을 뗀 평온한 아이처럼 더 이상 아무런 욕심이나 집착을 내려놨다고 다윗이 시편 131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자기가 짓지 못하는 것에 대해 흥분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 몫이 아니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그릇이 아니라면 내 분수를 알고 하나님 다 저는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무슨 업적을,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내가 왕인데 예배당 성전 하나 못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 체면이 섭니까 하나님? 그런 생각을 다윗은 추워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내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그것이 네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얻으려고 탐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거 주세요. 꼭 주셔야 돼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분들입니까? 이거 안 주시면 알죠 하나님?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민감한 영혼의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들리면 어디 하나님이기나 내가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 아니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 다윗에게 허락지 않으셨던 성전의 건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도적으로 개입하신 일을 스데반이 소개하면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은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성전 안에 제한되거나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스데반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48절을 50절에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은 손으로 만든 것들 안에 거주하지 않으신다.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하늘은 나에게 보좌와 그리고 땅은 나의 발들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어떤 종류의 집을 지을 것이냐 주께서 말씀하신다. 혹은 어떤 곳이 나의 휴식의 장소이겠느냐. 나의 손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지 않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사야 66장 1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에 절대로 그 안에 국한되시는 그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자, 이런 논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자신을 고소한 그들의 진리에 대한 무지를 스데반은 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스데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친히 거룩한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전은 바로 그분의 모형일 따름이다. 그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모든 죄인들을 속죄하러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유대인들이 바르게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스데반은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들은 성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집착하지만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이라고 상징일 뿐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내가 이걸 헐고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야. 그걸 당신들이 못 깨달으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무지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 같은 하나님의 종을 결국 죽이게 만드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사도행전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고 있느냐? 과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강대상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유대주의와 제가 누차 말씀 유대주의와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지, 그릇된 편견, 거기에 아집.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신앙. 또 그것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스러움, 결국 진리가 아닌 자신의 무죄와 어리석은 아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유대인들이 제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 명약관화하게 교리를 깨닫고 구원이 무엇인지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과 성화가 뭔지를 알고자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오늘까지 주워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의 잣대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자기의 아집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깨어지는 게 보여야 돼요. 네? 어떤 성도님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날 진리와 교리를 배우면서 하나하나 그분이 깨어져 가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아, 이것도 내가 몰랐었고 이것도 죄였고 이것도 내가 엉터리였고 하나하나 이 내게서 이렇게 드러나는 죄로 인해서 점점점 겸손해지고 겸손해지고 그 말씀을 수용하면서 점점점 그가 겸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처음 온 그 모습 그대로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아집과 고집 속에서 더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답이 없어요. 그런 분에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 아니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안 됩니다. 지극히 위험한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과 이것을 근거한 교리와 신조, 장로교 신앙의 표준 문서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배워나가야 될 것들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회를 존속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 집행하고 시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수호하고 영적인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초월해서 누구든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유대주의자들은 이 진리에 대한 무죄와 오해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진리에 대한 무지와 아집이다. 이것을 깨뜨리고 깨닫게 하고자 마지막으로 진리의 사자굴을 바라던 스데반은 그들이 던진 돌무더기 속에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때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분명한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와 목사는 다시금 세상으로부터 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저하고 함께 돌을 맞을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이 선이냐 악이냐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무죄한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교회, 참된 복음을 전하는 목사와 성도의 최후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미리 보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다간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는 찬란한 영광이, 금빛 찬란한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세상으로부터는 돌을 맞는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이 그 길입니다. 세상에서 꽃가루가 떨어지고 박수 갈채를 받는 길이 아닙니다. 집사 스데반의 그 믿음의 후예들답게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변증하고 때로 그들의 무지를 공격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달게 여기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피의 동맹을 맺고 마지막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걸어갔던 피로 물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될 길이고 지불해야 될 대가다. 교회가 세상에 선포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계 장로교회가 끝까지 이 진리를 지켜나가는 이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담대함을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